먼저 그 이전에 했던 강론을 좀 요약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중심은 핵심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뻔한 똑같은 강론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핵심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알려면 그 핵심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늘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일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평화를 욕심내는, 평화를 달라고만 하는 평화의 욕심보가 되기보다는 평화의 일꾼,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보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와 연결됩니다. 평화는 욕심낸다고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평화를 하느님 것이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기보다는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평화를 가꾸고 서로 평화를 선물해 줄 알 때, 서로 건네려 할 때, 사랑도 받으려는 것보단 서로 건넬 때 당연히 받게 되죠. 근데 서로 건네는 그 잔치일 때 사랑의 자리가 된다는 것처럼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는 것, 얻어내야 하는 것, 욕심내야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평화롭지 않다고 우린 착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아서, 내 배우자가 나를 평화롭게 대하지 않아서 내가 평화 없다고 늘 서로 받는 것만 생각하죠. 서로 주기보다. 그래서 평화 없는 가정, 평화 없는 관계만 지속되기만 하죠. 그래서 똑같이 하느님께도 연신 평화를 달라고만 하진 않습니까? 사람에게 달라듯 하느님께도 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는 꽝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도 꽝입니다. 하느님 대신에 내가 욕심내는 걸 쳐다보며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내가 축복받고자, 축복을 얻어내고자 욕심내며 미사 드려주는 것 아닙니까? 더 큰 이득을 바라며 봉사하기도 하고 도네이션, 봉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욕심의 그 기저, 그 생각, 그 기저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인데 다 망합니다. 다 속내가 구립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말로는 그럴싸하게 삶의 평화를 위해 종교를 찾는다라고 하지만 속내는 똑같습니다. 평화 욕심보. 나만 평화롭고자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미사를 오고 기도를 하고 묵주를 돌리는 이유를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보시길 빕니다. 나는 왜 묵주를 들고 기도할까? 뭘 바래서, 뭘 원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닌가? 내가 바라는 평화, 내가 좋아하는 평화, 내가 탐내는 평화를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을, 어느 신을 믿느냐만 차이가 있지 똑같이 그렇게 신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신이 주는 떡고물, 내가 주는 만큼 나한테 줘야 할 그 떡고물 탐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미사드리는 이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그래서 나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미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주변에 하느님이 뿌리신 그 많은 평화, 아직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한 그 많은 크고 많은 평화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탐내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그 감사에 참여 봉사하여 하느님 닮아 나도 평화의 일꾼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 약간 우월의식의 기쁨이 아니라 당연히 이걸 하느님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의 봉사, 내 시간의 봉사, 뭐 여러 가지 노동의 봉사, 이게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안에 하느님 말고 다른 게 들어있어서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다 속된 것으로 빠지고 맙니다. 나는 평화의 욕심보냐 아니면 평화 일꾼, 평화 지킴이냐 이걸 구분 못하면 본인도 불행, 본인이 속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2독서에서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신앙 생활 자체가 재미없습니다. 이미 재미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나를 재미있게 해줄 때, 내 바람이죠. 내 욕심을 충족시켜줄 때만 재미를 얻습니다. 근데 하느님만으로는 재미없습니다. 기도가 금방 실증이 되고 미사도 고역이 될 겁니다. 또한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협조, 봉사가 적거나 혹은 아예 없거나 그런데도 내내 불평, 불만은 많거나 아주 수시로 하거나 이렇습니다. 공동체에게 도끼됩니다. 공동체를 자기 동무대로 삼으려 합니다. 하느님을 이용해 먹듯이 공동체를 이용해 먹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느님께 얻어내는 것만 찾듯이 그렇게 공동체를 찾아 손을 벌릴 겁니다. 공동체에 봉사하기보다 봉사 대접받으려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독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자신의 불편만 지적하고 자기 바라는 걸 요구만 하고 자기 홀대한다 탓하기만 하는 자기를 위한 공동체로 삼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좀 다르게 비슷하면 좀 다릅니다. 오늘날 평화라는 말보다는 행복이라는 말이 더 많이 유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화가 곧 행복이었습니다. 빚, 부채가 없고 그러니까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빚이 생기면 그만큼 얽매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없고 기근, 재해 없는 상태, 없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곧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더 있어야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만, 해되는 것만 없어도 거저 누리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 위협 없는 상태, 서로 믿어주니까 서로 안전합니다. 이게 총을 가진 이 나라는 안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뒤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안전한 상태는 서로 믿어주는 상태입니다. 믿어주는 그런 상황, 그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안정된 상태, 이건 누구 하나 평화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누구 하나 불행하지 않는 사회, 서로 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평화였습니다. 오늘날의 행복도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늘 걱정, 근심, 불만족에 빠져 불행해집니다. 아주 더. 다시 한번, 있어야, 그러니까 뭔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될 것만 없어도 충분한 겁니다. 이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느님을 평화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평화 행위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세상을 잘 돌보기만 해도, 하느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거스르지 않고 잘 따르기만 해도 평화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체가 이미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믿어주는 거고 서로 안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킨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는 잘 지켜내고 있는가? 하느님이 주신 나를 평화롭게 만들 그 가족을 잘 지키고 있는가? 기도와 예배를 지켜내듯 하느님의 길을 잘 지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느님과 평화를 지키고 하느님이 주신 것, 주신 사람과도 평화를 잘 지켜내고 있는가? 가꾸고 있는가? 결국 평화와 행복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흘러나옵니다. 하느님께 대하듯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람, 세상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확장이 이 땅의 평화,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하느님을 버리기 쉽게 여깁니다. 버리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하느님 섬기기보다는 그저 방법만 관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얻어낼까? 이 욕심의 무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값싸게, 손쉽게, 편하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의 속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욕심은 종교심이 아닙니다. 욕심낸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평화를 욕심내는 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는 하느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 의지하면 내가 잘 될 거라. 아니, 내 몸을 믿고 내 힘을 믿어 내가 뭔가를 하면 다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자들,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이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묵상해보면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것, 내가 가치 있는 것들 안에 좋은 것들, 행복이 넘쳐나는데 안 보입니다. 하나도 그게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없는 것만 보이죠. 그럼 불행해요. 늘 불행해요.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사막 덤불 중에는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보다는 막 굴러다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사방을 굴러다녀 바람에 따라 간혹 물기가 있는 곳에 잠깐 머물었다가 또 마르면 다시 굴러다니는 방황방랑하는 노숙자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느님 없는 인생이. 계속 이어 제1독서.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오아시스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사람, 내가 성전이 되어 사는 사람, 나는 그저 하느님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말하고 행동한 것뿐인데 하느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열매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건 신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지만 악에서 벗어나는 것도 목표입니다.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그게 선이 되겠습니까? 온통 악한 생각 안에서 선을 행한다고, 선을 말한다고 그게 선한 사람으로 자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악에서 벗어나야, 탈출할 줄 알아야 선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자기 욕심에 길들여진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사람을 하느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주님의 가르침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알고만 있지 절대 되새기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그래서 다 안다고 잘 알고 있다 자신하며 더 이상 자기 머리에 되새기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 되뇌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다시 읽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한번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 욕심만 찾아 돌아다니겠죠. 오늘 제2독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덧없다고 말합니다. 진정 부활은 있다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넘어 부활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없어짐입니다. 무가 되는 겁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하느님 없이 바라보면 이건 최대의 불행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죽음에서조차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안다면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무에서 없던 것에서 있게 된 탄생하게 된 생명 아닙니까? 여기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나약하고 모자란 몸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부모,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우리의 탄생은 이미 감사이고 첫 번째 부활 아닙니까? 없던 것에서 생겨난. 세상은 죽음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활처럼 나에게 두 번째 부활도 이어지리라. 함께 하느님과 함께라면 하느님이 주실 거라. 그래서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믿으니 이제 죽음도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음에 한탄하지 않고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 감사로 마칠 겁니다. 하느님 바라보며 살다 죽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의 하루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요 하느님께 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매번 읽어도 신비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이들이 행복하다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불행, 행복, 그 사이의 격차, 그 사이의 차이를 가름짓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느님, 하느님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저는 오늘 복음을 다르게 읽어보려 합니다. 행복하여라. 하느님 한 분만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많은 것들을 다 뿌리치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한 분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하느님만으로 하느님 것으로도 충분히 배부른 사람들. 이들은 배고픈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것만으로도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에 배부르지 배고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눈독들이거나 탐하지도 않으며 아무거나 손에 대지도 않는 사람들. 너희는 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느님으로 행복하여라. 지금 하느님 것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냥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느님께 부끄럽고 죄송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지금 하느님 바라보며 웃고 하느님만으로 웃음을 찾고 하느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너희는 더 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매일 매번 탐욕으로 늘 부족과 불만으로 쌓인 사람들. 하느님 것도 원래 자기 것으로 이걸 자기 것으로만 삼고 하느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까지 탐내며 거지같이 맨날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매일 매번 더 가질 것 없나 배고파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행복은 성에 차지 않고 또 다른 행복에만 목매며 사는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무언가 없어서 그것도 더 없어서 슬픈 사람들, 하느님 것 말고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것만 애써 찾아 헤매는 사람들, 너희는 늘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오늘 본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내 자신을 하느님의 거처로 가꾸어내는 사람, 하느님을 행복으로 여기며 늘 하느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 그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